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예배로 함께 뵙게 돼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여기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았던 시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이한 남자의 인생은 아내의 얼굴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 남편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화장도 좀잘더 이제 너무 많은 구제와 또 긍휼의 대상들이 많은데 가끔씩은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이 제일 좀 긍휼의 대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머니를 통해서 받는 격려가 여전히 너무 크고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집은 무슨 건물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품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기쁜 충만이 이 남편과 자녀들과 또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은혜가 됩니다. 하필이면 우리의 선조 중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 어차피 아담도 먹을 거였는데 하필이면 하와가 먼저 먹어가지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초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 완전한 복음의 최초 선포자는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복음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발자국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풋프린트를 찍어놨어야 했는데 첫 완전한 복음의 선포의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자녀들의 길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좋은 모임이 우리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 나눔 방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기장이의 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가라 해서 가서 토기장이가 열심히 이 그릇을 빚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죠. 그가 토기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종교성이 생겼죠. 그래서 뭐 때로는 막 어떤 이단 단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정말 뭐 의사고 변호사고 뭐 그냥 뭐 정치인이고 할것 없이 거기서 줄 서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하죠. 때로는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갈증은 정말 그 영원한 어떤 그 자를 찾을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그 우리의 갈망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주셨던 그 퍼스트 터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거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죠. 갈망이 여전히 있고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깊은 갈망, 그 하나님의 그첫 번째 나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셨던 그때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만 나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갈망.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기의 이 그릇의 특징은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실용성이죠.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드는 그릇이고 두 번째는 그 실용성 외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신미성입니다. 신미성. 그러니까 그릇 하나 만들 때그 작가의 그 토기장의 혼이 담겨져 있죠.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릇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릇 자체의 신미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담게 하실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릇된 여러분 자체가 아름답도록 그릇 자체가 예술품이 되도록 그릇 자체에서 벌써 오는 감동이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님들이 사실은 감동받는 게 음식의 맛도 있지만 사실은 세팅. 그 세팅에 마음이, 그 세팅만 잘 돼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도, 뭐 라면이 담겨 있어도 특별해 보여요. 그 세팅 때문에. 그런 어떤 신미성, 이 그릇의 주인 신미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란 그릇을 빚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다는 어떤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자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이 토기장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금 탄자니아에서 우물 파고 계시는 이용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좀 모실 수 있나 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우물 파고 있습니다. 우물 파가지고 이제 그분은 우리 뭐 환갑대라든가 뭐 큰 잔치가 있으면 찾아가서 저 이 기쁜 날에 우물 하나 파시죠. 막 이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전한 이 토기장이의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말고 장인이 토기를 어떻게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과정들을 유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전한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또 여러분께 좀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토기를 만드실 때 가장 처음 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이제 아 내가 이런 필요가 있구나 토기장이가 아 이런 그릇을 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는 것 가장 처음 하는 것은 뭐 좋은 진흙을 고르거나 뭐 좋은 무슨 장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그릇을 빚어갈 것인가 그 모양을 생각하고 그 완성품을 생각하고 이것이 담겨졌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그림과 생각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짓기도 전에 모태 여러분의 삶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신미하도록 아름답도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의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 생각은 정말 불변하시고 선하신 계획.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나를 향한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길을 딱 끊어졌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뒤돌돌한데 뒤에도 막혀있어. 내 인생도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아무런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수가 얼마나 많으신지. 여러분 그거 없으면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얼마나 지금도 많은 수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하나님께 길을 딱 막으시고 그러면 두루아로 가야 되겠다. 길을 딱 막으시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마게도냐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게도냐는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문을 닫으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마게도냐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그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날 향한 생각, 하나님 날 향한 뜻, 하나님 날 향한 부르심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냅니다. 그래서 그의 수가 많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날 향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토기장에는 나중에 나눔 질문에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토기장에는 좋은 진흙을 고릅니다. 용도에 딱 맞는, 내가 생각했잖아요. 어떤 그릇을 빚어야 되겠다. 그 용도에 딱 맞는 그 부드러움과 그 밀도와 그 모든 것을 고려한 딱 맞는 진흙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도록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하여 쭉 나와 있는데 뭐 내게 은사가 뭐 있는가 이렇게 잘 헷갈릴 수 있어요. 나는 왜 은사가 없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만 꿈이 없지? 왜 나만 잘하는 것이 없지? 왜 나만 자신이 없지? 나만 그런가? 그런 노래가 청년들에게 인기입니다. 요즘에 내 은사가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은사들을 쭉 나열해도 나한테 특별히 맞는 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찾으려니까 잘 못 찾겠어요. 무슨 믿음의 은사가 있나, 무슨 뭐 예언의 은사가 있나, 병고침에 뭐 병도 뭐 난 적이 없어요. 약 먹고 났지 뭐 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데 더 마음이 쓰입니까? 첫 번째는 예언하는 자인데 뭔가 이렇게 바로잡기를 열정 있는 분이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다 바로잡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냥 뭐 넘어가도 되는데 그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잠이 안 오시는 그런 분들. 어떤 분은 섬기는 데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가서 가족에 보면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보다 옆에 서서 빨리 뭘 이렇게 섬겨주고 모자란 걸 채워줘야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편해.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또 잘 보여. 뭐가 떨어지고 뭐가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그냥 그때그때 잘 섬겨주시는지.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이 더 있나 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기뻐요. 내가 이것을 가르칠 때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이 막 더 풍성히 막 이런. 우리들끼리는 그런 목사님들 이제 보통 금수저, 뭐 흙수저 얘기 있어서 우린 금이빨이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께서 와 그냥 술술술술 막 그 가르칠 때 이렇게 더 뭔가 열정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좀 열정이 있어요. 가르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위로하는 자, 이게 다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자는 위로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위로하는 자는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과 있으면은 진짜 위로가 되죠. 여러분, 참 목자는 눈으로만 얘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이만 있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 분이 있죠. 예, 정말 예. 뭐 특별한 거 같이 안 해도 같이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정말 제가 이 시대를 좀 위로하는 어려운 분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좀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가. 어떤 분은 구제하는 자, 구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숙비층 같은 데 좀 열정이 있고 힘든 사람 막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좀 갖다 주고 막 그런 거 있죠. 열심히 좀 없는데 막 더 도와주면 더 기쁘고 내 거 챙기는 것보다 나눠줄 때 막 더 기쁘고 뭐 그런 또 족속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면 기쁜데 어떤 사람은 나눌 때 더 기쁘고 이거 뭐 5대5로 나눈 것도 아니고 막 7대3으로 막 나눠줘. 막 남편이랑 싸워. 그래서 남편 몰래 하기 힘들어요. 막 그런 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 특별한 마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교회가 구제 안 하는 거 보면 아주 속 터져가지고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 다스림. 무언가 이렇게 항상 진두지휘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내비두세요. 안 바뀝니다. 절대 그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빨라요. 그냥 나도 못 바꿔. 본인도 집에 가서 괴로워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괴롭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진두지휘에 이리 와 천리가 막 이리 와 막 와 막 하다못해 막 사진 찍는데 뛰어나가 사진이 이렇게 찍고 막 하여튼 일로 가시고 절로 가시고 막 놔두세요. 다 그냥 다. 그게 안 돼요. 재료가 그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고 싶으신 그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이 되고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마음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열정이 있으신지. 어떤 분은 이제 긍휼의 은사가 있다. 긍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뭐 환경과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게 어떤 마음을 더 크게 주셨는가, 그 마음을 보시며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은사와 부르심이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적인 카리스마를 주시는 것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진흙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뜻에 맞도록 그 은사들을 다 넣으셔서 가장 그 은사에 맞는 재료로 좋은 진흙으로 그 그릇을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기장이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안에 진흙에 물을 확 섞습니다. 물을 충분히 섞어가지고 진흙 안에 돌멩이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죠. 이렇게 자꾸 돌멩이. 왜냐하면은 가는 채로 이 진흙이 아닌 모든 것을 이렇게 걸러내어서 또 물은 다 떨어지고 또 큰 것은 걸러내고 그렇게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긴 자석 막대로 그 걸러진 흙을 이렇게 계속 휘젓는다고 합니다. 휘저으면 그 큰 돌멩이를 걸러내고 남은 그 흙 안에 옛날에 자석으로 막 흔들면 막 납조각들이 다닥다닥 붙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철의 성분들을 다 자석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은 빨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이고이 불순물들을 다 빼내지 않으면 가마에 들어가면 철이 빨갛게 돼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점으로 흠으로 딱 남게 되기 때문에 그 흙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자석으로 하나하나 빼나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어가는 데 있어서 흠으로 남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물에 넣으시고 채로 걸으시고 자석으로 빚으시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지는 시간, 그것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시간 중에 하나이죠. 네 번째는 반죽입니다. 이제 철분 성분이 다 나가면 그 진흙을 곱게 닿은 그 진흙을 이제 꾹꾹 누르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으로 힘을 다해요. 꾹꾹 누르는 거예요. 괴롭죠. 뼈에 진토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면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는 괜찮은데 갑자기 토기장이가 일어나서 바지춤을 걷어 올리더니 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리 나를 막 밟는 것 같아. 막 밟아가지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핍박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곱게 반죽을 해야 또 수제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서 반죽을 해야 그 안에 기포가 다 빠져나갑니다. 안에 흙 사이에 기포가 있으면 이제 팽창해서 나중에 터져버리죠. 그냥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하나님께서 다 빼내십니다. 누르고 또 눌러서 응징력이 있도록 아주 질겨질 수 있도록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꾹꾹 누르면서 내 안에 이렇게 거품이 많았잖아요. 거품이 하나하나 제거해지고 그 안에 응징력이 있고 이렇게 끈기 있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밟으시는 것 같고 누르시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억센데 너무 부드러워졌고 응집력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렇게 거품이 없어요. 입이 풍성한 나무처럼 어떤 사람 뭐 말은 뭐 하여튼 뭐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데 내실은 다 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소한 우리 이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기품과 응집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태평양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영적 깊이와 그 생각의 깊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깊은 응집력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나도 마음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 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늘이 돼줄 수 있어요. 그늘. 어떤 사람은 가지만 항상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아무 그늘이 없어요. 막 소리지고 난리 피는데 그 안에서 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응집력이 생기고 더 이렇게 늘어났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삶에 그늘이 생기게 되죠. 이때쯤 되면 아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뭔가 뭐 좀 쓰임 받을 수 있겠지 이제 좀 뭔가 좀 다 이룬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중간도 안 왔습니다. 아직 중간도 안 왔어요. 다섯 번째는 그 부드러운 반죽을 회전판 안에 놓습니다. 뭐 모터로 돌리기도 하지만 옛날엔 다 발로 돌렸죠. 회전판 안에 딱 놓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을 잡는 것이죠. 중심. 중심을 이상하게 가운데 딱 중심을 딱 두지 않고 하면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모양 이상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중심을 확고히 잡는 일, 내 안에 어떤 인정욕구라든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의 마음에 중심이 있는 것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중심을 세우죠. 중심을 세우고 물을 부어가면서 이제 모양을 차게 세워가지 않습니까? 세워가다가 잘 세우는 것 같아 중간에도 다시 파기하기도 하죠. 다시 누르기도 합니다. 또 세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말 신미한 마음에 콕 맞는 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그 토기를 쭉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워지는 것 같아 또 눌러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것 같아 또 무너지는 것이나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론 나의 계획이 다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세워지는 것이 않고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삶에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완고한 것, 하나님의 뜻에 가장 대항하게 하는 것은 저기 어디 있는 뭐 불교 우상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완고한 우상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얼마나 완고한지 야 바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라의 절반이 무너져도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예, 누구 하나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얼마나 완고한지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놓는 거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향한 생각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 무너뜨렸으나 또 세우시며 이 과정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전판 위에 농로를 다 세워서 그릇을 마침내 딱 잃었다. 야 이제 그릇이 됐구나. 이제 좀 뭔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때에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건조실입니다. 건조실에 넣어서 아주 바짝 마르도록 물기가 다 빠지도록. 여러분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그 토기장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가 나를 그래도 눌렀지만 만지고 계셔. 그가 나를 막 무너뜨리지만 그의 손길이 나랑 항상 같이 있어요. 늘. 그리고 그 뭐 채로 해도 그 온기가 좀 느껴지는데 건조실은 토기장의 손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회전판에서 빙빙빙 세상이 도는 것 같아도 늘 돌아보면 그 손길이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어둡고 뜨겁고 건조한 곳에 나를 두시면서 야 토기장이가 나를 버렸나? 나를 이제 잊어버리신 건가? 나를 왜 이렇게 건조한 곳에 놔지? 하나님 내 심령이 아주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께서 나 더 이상 은혜를 잊으신 건가? 주의 긍휼을 이제 다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건조의 시간, 어떤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를 봐도 그 내 안의 고난은 빛이 없는 고난입니다.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진 것은 좌우를 돌려봐도 어두우나 하늘을 열려보면 열려 있습니다. 그게 구덩이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구덩이 뚜껑까지 닫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삶에 빛이 없어요. 그 하늘은 열려있는데 그 뚜껑까지 누가 닫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여러분 지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고 혼동 속에 있는 것 같고 수분이 바짝 말라서 너무 목말라 너무 목이 말라 정말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갈증으로 건조케 하는 그 시간 이 토기장애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때로는 21일 작정 기도도 해보고 해도 소용이 없어서 40일을 작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해도 소용이 없어서 3일 금식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건조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죠. 그것이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 바짝 마른 용기에 문향을 새깁니다. 신미하게 문향을 입혀주기도 하지만 그 세밀한 그 바짝 마른 그 그릇 안에 그 토기장의 문향 이렇게 딱 새기기 시작하죠. 우리의 성품을 다루는 시간일 것입니다. 아름답게 또 때로는 거칠게 또 인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이제 그 토기장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의 성품이 풍성하게 새겨지는 시간 주께서 나의 성품을 깊게 다뤄주신다 주님의 이름을 쓰여진 몸처럼 이제 그릇이 완성되고 있죠 아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그 그릇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그 아름답게 그의 문양을 다 이렇게 세워가는 시간 성품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조실에 들어간 걸 넘어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인 가마에 들어갑니다. 가마 가장 뜨거운 곳에 우리를 이제 굽기 시작하시죠. 이때까지는 어떤 물리적 변화였죠. 물리적으로 뭐 무너지기도 하고 뭐 건조하기도 하느냐 가마 안에서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학적 변화, 이제 초벌구이라고 하는데 450도에서 750도 뜨거운 가마의 그릇을 구워내는 초벌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적으로 문양도 새겨졌고 모양도 만들어졌고 이제 그릇도 됐는데 이제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이 내면의 이 변화가 뜨거운 가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면 야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뜨거운 가마에서 유기질이 다 분해되는데 그 유기질 눈에 안 보여요. 채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 자석으로 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마에 구울 때 그 유기질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까지도 다 식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쓴 마음이 아직도 품고 계신 분 있으시죠? 내가 멀쩡한 것 같아도 쿡 찌르면 그냥 가슴을 쑤셔대는 아픔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아닌 척하고 아주 이렇게 잘 성품적으로 준비된 것 같아도 내 안에 그때 받은 그 상처가 해결이 사실 안 됐죠. 그때 그 쓴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상처 보이지 않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가마에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버리십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까지도 뿐만 아니라 건조실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가마에 들어가니까 물기가 나는 물기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물 다 빠진 줄 알았어요. 정말 세상 등지고 내가 목회자도 되고 인생 드린 지 오래됐고 야 이 정도면 뭐 물 다 빠졌는다 하는데 이제 가마에 들어가 보니까 진정으로 세상의 물이 다 빠지는 그런 가마의 시간 아홉 번째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냐 열 개라 그랬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좀 나 내 삶 좀 적당히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생각이 너무 크고 그분은 또 신실하기까지도 하신데 또 전능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짝 마른 용기에 드디어 주님께서 유약을 바릅니다. 유약. 토기장이야, 유약. 기름을 착, 그 약품을 바르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유약을 그냥 쫙 빨아들이죠. 그냥 깊은 곳까지. 그냥 거칠애로 뭐 조금 묻는 게 아니라 아주 바짝 마른 그 영혼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꽉, 마음 깊은 곳으로 확 그냥 그렇게 스펀지 같이 그냥 확 흡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확 이렇게 담는 거죠. 그때 이제 영혼의 그 갈급함, 내 물이 막 빠지면서 막 건조해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그 유황, 그 유약이라는 그 기름, 그 성령으로 내 해갈이 확 되기 시작해. 마음 깊은 곳까지, 아, 이게 성령 충만인가? 아,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런 말 못할 그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그릇이 안팎으로 확 덮어지죠. 충만한. 거기까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기름을 확 먹었죠, 그릇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름을 흠뻑 먹은 그 그릇을 재벌구이, 이제 가마에 다시 넣습니다. 그렇죠? 가마에 다시 넣을 때는 재벌구이가 1250도 가장 뜨거운 불로, 가장 뜨거운 불로 그 성령을 확 흡수한 그 그릇을, 유황을, 유약을 흡수한 그릇을 가마에 탁 재벌구우면서 이제는 그 유약과 진흙의 그 건조함과 고움과 이것이 완전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튼튼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확 부으셨는데 고난 가운데 탁 들어갔는데 성령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물이 확 나오는데 어떤 사람 발목, 무릎, 허리까지, 발목 가운데 있으면 뭐 발을 물로 차고 다닙니다. 재밌죠? 내 뜻대로 큰 발로 차고. 무릎까지 오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 다녀요. 허리까지 오면은 물살이 막 끼는데 그냥 그것도 이겨가죠. 억제같이 그냥 허리로 막 이겨서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성전에서 나온 큰 강이 되면은 강에 빠진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그냥 버티고 허리까지 버티더라도 이제 그때가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을 그에 다 맡기고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의탁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다 진열해놓고 내가 최고니까 나를 선택해주세요. 그게 상품이지만 여러분들은 작품입니다. 작품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열대에 진열되어서 나를 선택해주세요. 내가 공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뭐 했잖아요. 라는 어떠한 그 상품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은 작품이셔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몫이 있죠. 여러분의 몫. 어떤 분이 셋째를 사고로 천국에 먼저 보내고 너무 슬퍼하던 중에 자신도 몰랐는데 넷째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슬픔 중에 알았어요. 슬픔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 하나를 데려가셨으니까 또 하나를 주셨다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넷째 달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대체 불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3,000명이 모이든 4,000명이 모이든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대체 불가.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애통함에 함께 애통하시는 것은 수억 명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한 명은 대체 불가. 그 어머니의 기도죠. 내가 언제 이 아이 달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 아이가 필요해요. 하나 왜 데려가셨어요? 그 빈자리는 그 아이의 자리예요. 누가 대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대체 불가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신다.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되고 만드는 토기장이도 고되고 진흙된 우리도 힘들고 왜 이런 시간을 굳이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질그릇에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길 겁니다. 와, 내용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은 그릇도 신미해, 그릇도 아름다워, 너무 귀중한 보배라서 정말 이 귀중한 것을 이 개나 돼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너무 이 진주를, 그리스도라는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이 복음을 아름다운 그릇에 담고 싶으신 주님의 그 그릇을 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끝에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가 여러분의 그 신미한 그릇에 담길 겁니다. 예. 아, 내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비전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한데. 예, 좀 건조실에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내 계획이 좀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뭐 내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나만 위한 대체 불가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크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하여. 아, 놀랍죠? 어떤 분을 보면은 정말 저런 분 없으세요.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힘들게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정말 다 일어나서 이제 저 정도 분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정도 됐다. 이제 저분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일을 맡기실까 할 그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순결할 때, 가장 어여쁜 신부일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를 혼인잔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을 만날 준비를 몇 년 한 에스더처럼 우리가 신랑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생 가장 흠없고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혼인잔치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있는 그날까지 제가 더 순결하겠습니다. 더 성장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들고 할 일도 없네 라고 해서 여러분 가치에 전혀 영향을 끼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여러분의 그 불순물 없는 순결한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뭐랄까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순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종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